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제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 목사가 해야 될 그 일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탐구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계획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리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목을 보고 목사가 오늘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 여기 가서 화면을 보시면 주권, 영어로는 sovereign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sovereignty 두 가지로 이제 돼 있는데 sovereign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은 명사로 쓰일 땐 군주, 지배자 이런 뜻이고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주권이 있는 그 다음에 군주, 군주가 군림하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주권이라고 하는 말 특히 영어로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주권은 영어로 sovereignty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sovereign 아니면 sovereignt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치리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교리가 가득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듯이 성경 전체가 인류 역사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 그와 같은 그 권리, 권력, 권능 이런 걸 이제 주권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대개는 주권 국가, 국민이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주권을 이제 사용하는데 성경의 하나님도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주권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끌고 나가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한 6천년 정도 됐습니다. 그 이전에 시간이 없던 그런 엄청난 그런 무한한 그런 공간을 우리가 과거의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거의 영원에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있는 것처럼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루시퍼라고 하는 자가 타락을 하고 이 천상의 존재들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두 개의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만드셨어요. 또 동시에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창조의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윤리적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이제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주 공간에 있는 저 너머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개입으로 사람이 이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시고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이후에 한 1600년, 1700년 정도 이제 지났을 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극심히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붕괴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를 멸절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8명을 데리고 다시 새롭게 이제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서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인간 정부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니므롯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벨탑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세상의 땅의 여러 곳으로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사악한 짐승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사악한 자들이 무질서하게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무정부 상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정부 상태는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 가버먼트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이제 허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 정부에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이라고 불렸고 또 어떨 땐 재판관이라고 불렸고 어떨 땐 황제라고 불렸고 지금 이 시대에는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와 같은 통치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이러한 그 국가, 민족을 형성하시고 하나님이 이 국가를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국가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있는 이교도 국가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그 요청에 따라서 인간 왕을 세우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돼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고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모든 그와 같은 그 여정을 사무엘기 상하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 통치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 뒤에 나와 있는 연대기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BC 1095년부터 1015년까지 약 80년 동안 이 두 사람이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했습니다. 사무엘기 상, 그 다음에 사무엘기 하, 그 뒤에 성경 가서 보시면 열왕기 상, 그 다음에 열왕기 하가 나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는 BC 1015년부터 여기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BC 586년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약 43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 두 나라에서 이루어진 왕정시대의 역사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BC 975년경에 죽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약 390년 동안 왕국이 이제 지속이 됐어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 중에 8명만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의롭고 선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약 25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 기간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20명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악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솔로몬 이후에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만 선한 왕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선한 왕들조차도 어떨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42명, 39명에다 3명을 더한 42명인데 이 42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사무엘기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이후에 역대기 상하 이렇게 6권의 책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왕들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페이지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가진 한영대역성경으로 봤더니 428쪽부터 738쪽까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311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성경이 제가 가진 한영대역으로 보니까 1397쪽입니다. 그러니까 311쪽이면은 구약성경의 22%가 그냥 왕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다. 신약성경이 481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체를 다 합쳐봤을 때 왕들의 이야기가 무려 전체 성경의 16.7%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여러 가지 대원서들이 많이 있어요. 다 왕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직접적으로 왕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이 역사서가 전체 성경의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 이 성경의 6분의 1이 그냥 조선왕족실록 이런 것처럼 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왕들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해하고 그걸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책의 6분의 1을 왕들의 이야기를 적으라고 그렇게 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책에 자그마치 6분의 1이 왕조 실록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 가서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 다시 말해 왕들의 이야기, 이걸 포함한 모든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구원,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 이런 것 말고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걸 기록하느냐?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게 왕조실록이지만 이걸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고 꾸준히 읽고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은 이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의 모든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바로 국가에 대한 겁니다. 통치자에 대한 거예요.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사무엘기 상하 같은 이와 같은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정부가 무엇이고 국가가 무엇이고 백성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통치자는 어떤 일을 해야만 그래야 국가와 그 다음에 백성이 평화롭게 형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 정부를 허락하셨어요. 통치자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그 이유는 뭐냐? 국가와 백성이 흥화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국가와 백성, 그 다음에 그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평안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원을 받고 성화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잠깐, 2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용하고 평화롭고 정직하고 이와 같은 그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와 그 다음에 국가의 통치자가 제대로 일을 행해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통해 사람이 성화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일이다. 왜 그러냐?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 일, 이 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선한 통치자가 존재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구원과 성화만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 아니고 통치자와 백성 그리고 한 국가가 어떻게 해야만 흥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지침을 담고 있는 그와 같은 안내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사무엘기 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영역의 뒤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 그 영역 뒤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을 해도 됩니다. 이 세상 우주공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일들을 엮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기상 2장에는 대언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2절에 가서 보면 여기 이 사무엘의 아버지 이 엘가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제 그 기록이 나오면서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나가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한나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다. 근데 분인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마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을 이렇게 다시 아내로 얻어서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 일 때문에 한나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그 다른 그 여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특히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러면 사회에서 이렇게 천대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한나가 주님께 울면서 이제 간구해서 그래서 엘리 대언자의 그런 그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 사무엘을 출산하는 그런 이야기가 1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출산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젖을 먹고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나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주님의 전에 나가서 경배한 뒤에 사무엘기상 2장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예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고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자, 여기 나오는 구원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 이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돼서 자기를 조롱하던 이 분인 나를 포함해서 주변에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했지만 그들 향해서 내가 이제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절에 가서 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왜 갑자기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나오느냐.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이게 여기서 깨끗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저와 여러분은 창조물이에요.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에게 수태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아이를 낳게 하신 바로 그분,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다. 사람 가운데는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구별되시고 창조물과는 완전히 급이 다른 창조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래서 분인 나를 포함한 그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지금 한나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다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 모든 것, 지식의 하나님, 아는 것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저와 여러분은 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거운지 가벼운지 행동을 어떻게 달아요? 하나님은 저울에 놓고 사람의 행동을 달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4절에서 5절은 강력한 자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러도다. 그러니까 강하다고 하고 교만하게 자랑하던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풀이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처럼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은 이렇게 띠를 두르고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았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인간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 명을 낳았고 많은 아이들을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가 많은 아이를 두었지만 미약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던 한나가 여러 자녀를 두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6절, 7절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조정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거지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를 가운데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왕으로 세울 수 있고 치리자로 세울 수 있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가서 보니까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통치자로 올리기도 하시고 통치하던 자들 밑으로 끌어내리기도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를 한나가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사악한 자들 어둠 속에서 침묵하게 하시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그분을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창조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창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창조자를 대적해서 이기는 일은 불가능하다. 마지막 절에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니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라.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하는 이와 같은 주권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도를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권적으로 통치자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왜 세우시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세요. 2장 7절에 후반부 이제 가서 보시면은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심지어 가난한 자를 들어 올려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주권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위에 있는 권력들에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서 13장 보겠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바이든이든 윤석열이든 김정은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력들을 정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든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자, 그런데 치리자가 해야 될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므로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면 대통령 아니야 누구도 겁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경찰, 검찰 왜 겁을 냅니까? 예, 선을 행하면 그런 거 겁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에게서 내가 칭찬을 받으리니 그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고 집사나 성도들만 선교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인간 세상을 통치하는 이 통치자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또 한 번 나옵니다.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정부가 무엇인지 통치자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인간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통치자 사역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다만 성경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100% 순종할 수는 없다. 순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예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면 그 통치자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치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면 그의 통치를 거부해도 된다는 이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 파라오 밑에 있던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그런 일이 있고 또 느부갓네살 그 왕 당시에 다니엘이 그 이후에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나오고 하는데 그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위와 같은 이 권세에 이렇게 대적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 그런 일이 있고 조금 아까 나와 있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그러면 치리자가 올바른 일을 해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기록하면서 전도에 방해가 되는 이와 같은 그 정부 이런 정부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 붙잡혀서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예외 조항입니다. 이 특별한 예외 조항이 아니라는 이 정부의 치리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와 같은 임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권위, 통치자, 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예외 조항을 빼고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통치자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인간 통치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포함해서 대다수 인간 통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힘으로 통치자가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위대하고 내가 뛰어나서 그래서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바빌론 왕국이 있었는데, 그 바빌론 왕국을 만들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공중정원을 만들고 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한 위대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영토를 이제 장악을 하고 말 그대로 세상이 누리는 모든 그와 같은 부와 권력을 누리던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4장 30절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강력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그가 마음속으로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징계의 말씀이 이제 오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7대 동안, 아마 때라고 하는 건 년으로 볼 수가 있는데, 7년 동안 짐승같이 권좌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멸시를 받고 그리고 결국 다시 이제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으면서 32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래서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쫓겨다니고 짐승처럼 이렇게 굴 속에 와하고 하여튼 이런 엄청난 비극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 아마 한 7년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들의 왕국에서 스스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리라.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을 건설했다고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셔서 아까 한나의 그 기도에 있는 것처럼 올리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한 7년 동안 짐승처럼 고생을 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어요? 아, 이 왕국은 내가 세우거나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왕권을 주시구나 하는 거를 7년이 지난 이후에 깨닫게 됐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존재하고 대통령이 존재하고 통치자가 이제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39명의 왕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8명만 선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 많은 왕들 가운데 20% 정도만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10명의 대통령이 나오면 2명 정도만 선하고 나머지 8명은 악한 자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종 국가에서 이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통계가 이제 나왔으니까 대다수 국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10명 가운데 2명 미만이 좋은 왕이고 좋은 치리자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악한 자다 하는 거를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예외가 되는 게 미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이제 탄생이 되고 그래서 선한 통치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그런 국가가 이제 미국입니다. 한번 중국을 보시고 소련, 북한, 베네수엘라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보세요. 100% 악한 자들이잖아요. 100% 악한 자들. 이런 국가 통치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백성을 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 뜻, 인간적인 생각으로 잡신들을 섬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토피아를 본인의 힘으로 건설할 때 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지옥으로 몰아넣는 이와 같은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난 70년 동안의 역사를 보시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악한 통치자가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악한 통치자의 대표적인 사례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 아합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이야기는 열왕기상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은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시돈 왕이고 바알의 제사장인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엣바알, 바알을 섬기는 그런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그 아버지가 아내로 지정을 해갖고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격하고 바알 숭배를 이제 만연시키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해서 3년 반 동안 여러분 기근과 가뭄이 찾아오게 됐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생인 거예요. 왕 하나를 잘못 만나고 왕비 하나를 잘못 만났을 때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는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바데라고 한 사람이 100명의 대언자를 숨겨주었는데 이 100명과 그 다음에 엘리야 외에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을 하늘에서 이제 내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입증을 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알 시대에는 이 아합 시대에는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한 7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가 한 200만 300명 되는 가운데 7천 명 정도만 바알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전체 인구의 한 0.2% 0.3% 쉽게 말씀드리면 1,000명 가운데 2명, 3명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는 다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의 현실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종 국가의 현실이 통치자 하나를 잘못 만나고 그 통치자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잘못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국가 이스라엘에게 닥쳤던 이와 같은 비극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온 나라가 왕 하나 때문에, 통치자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그와 같은 사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통치자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누구를 보내세요?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세요. 그러다 결국은 아합이 시리아 사람들하고 전투하다가 그래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아합이 죽었다고 해서 악이 제거된 게 아니에요. 아합 집안의 이 통치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의 아들 요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 대장 중에 한 사람 예후라고 한 사람을 써서 그를 죽이게 만드십니다. 예후라고 하는 그의 군대 대장이 그를 죽이게 그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 모든 악의 근원이 누구냐? 이세벨이라고 한 그 여인이에요. 이 이세벨이라고 한 그 여인을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그 내시들이 그 여인을 2층 창에서 내던져요. 그래서 그 예후가 이세벨을 발로 짓밟고 그래서 이세벨의 몸이 개의 밥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아합의 나머지 가족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이 일을 누가 다 하느냐? 예후가 직접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의 모든 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또 바알을 섬기던 바알의 대원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세운 바알 종교를 멸절하고 종교인들을 다 처형을 시키고 형상들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예후가 했는데 예후에게 대언자가 가서 이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바알을 그렇게 섬기던 그런 모든 자들 다 처단하고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집안을 다 멸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예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후에 그의 몸속에서 나온 네 명의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끝났어요. 이 아합의 독재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남왕국 유다에 여전히 아합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당시 이 유다의 왕은 아하시아였는데 이 아하시아 역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가서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씨를 멸하였다. 다시 말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의 왕가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남았냐? 요아스라고 하는 조그만 아이 하나만 남고 몽땅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메시아가 오는 계보가 끊어지는 이와 같은 위기의 상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가의 모든 씨를 멸했어요. 아달랴는 다윗 자손이 아니에요. 누구냐?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다시 말해 바알 숭배를 도입했던 이세벨의 딸이에요. 오므리의 손녀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6년 동안 불법으로 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 대제사장 여호와의 야다를 사용하셔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 하나 남은, 단 하나 남은 거예요. 다윗의 씨 가운데 하나 남은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서 아합 집안의 모든 잔재가 완전히 청소되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올바로 설 때 그 당시 백성의 반응이 열왕기하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온 백성이 기뻐하였으며 그 도시가 평온하였더라. 악한 통치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거가 되니까 그 땅에 온 백성이 기뻐하고 그 도시가 평온하였더라. 그들이 아달랴를 왕의 집 옆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이 악한 통치자, 이 아합의 씨가 이렇게 완전히 제거가 되니까 온 백성이 기뻐하고 그 도시가 평온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 이걸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국가를 이 땅에 이제 세웠습니다. 그 전엔 존재하지 않았어요. 1948년 8월 15일에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그 당시 60에서 70% 이 땅에 사는 그런 국민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이 나라에 자유를 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 이 기초를 놓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게 그렇게 해 주셨고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명의 이제 통치자들이 나타났는데 군인 대통령들 빼고는 대개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세 명의 좌익 대통령들이 등장해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기초를 흔들어 놨어요. 친북, 종북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의 통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와 같은 시대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지난 5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 이 국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모든 걸 향유하던 그런 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들고 나와 대한민국의 기초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62년 살아온 그런 삶 중에 가장 위험한 시기, 그 5년의 시기,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런 그 시기, 거기와 맞먹는 것 같은 시기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라고 한 사람이, 예후와 비슷한 이와 같은 그런 그 상황에 놓여있는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시고 5월 10일부터 그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본인들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으로 본인들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제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정부를 세워주신 그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질서를 세우고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국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질서를 세우고 이 국방을 튼튼하게 해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다 국민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정원에 화초를 키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언가를 재배하려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양분을 줘야 되고 하나는 어떻게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 제거가 이루어져야 통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잡초하고 화초가 어떻게 같이 자랄 수가 있어요? 잡초를 제거해야 그래야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대통령은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고 종북,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잡초 이 세력들을 뿌리째 뽑아내는 그런 일을 하면 그러면 온 국민이 환영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것 같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특히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사회, 종교의자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 동성애, 낙태, 차별, 금지법 등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들이 추진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을 들어 올려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그런 이유라고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셨어요. 이전에 다른 대통령들도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특히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일을 대통령이 돼서 올바르게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무너뜨린 그 예후라고 한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그에게 커다란 복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이 통치하는 이 기간에 이 나라와 그 사람에게 커다란 복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시대적 사명, 하나님에 대한 책무를 잘 수행해서 윤석열이라고 한 분이 역사의 길이 남는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릴 적 꿈이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윤석열, 그 다음에 김건희 이 부부가 구원자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의 고백 전도서 1장 14절 가서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되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앉고 모든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이 나라의 백성 모두가 지켜야 될 온전한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고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국가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계속해서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한과 북한이 자유민주 통일 이걸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